몇해전에당시미국인최고령할아버지인리처드오버턴이112세를일기로세상을떠났다는기사를보았습니다1906년에태어난그분은2차세계대전참전용사출신이었으며진주만을비롯한태평양해안상륙작전에참가하는등미국의역사와함께하였습니다장수로유명했던그였기에그가살던시의회는70년이상그가거주한거리의이름을리처드오버턴에베뉴라고이름할정도로그분을높여주었습니다그런데그기사의제목이좀독특했습니다제목이18살때부터하루12번씩담배를피우고도112세까지살다였습니다단순히오래산것만아니라담배를피우고도오래살았다는것이죠그기사의댓글이엄청나게많이달렸습니다대단하다거의100년을피워도건강한사람은건강하구나모든사람에적용하면안된다사람마다다르다나는술담배도안하는데왜이러지등등이었습니다이런저런댓글을보는데하나의댓글이저의마음을아프게했습니다내나이올해50세평생담배도안피웠고술을먹으면소주반병정도20대초반몸무게가30년동안거의변함없이유지하고살다가몇년전가족간의불화로인한스트레스로3개월정도못먹는술을마시며죽고싶다는생각으로살았습니다그랬더니정말로작년에파킨슨이라는병이옵디다정신건강이얼마나중요한지깨달으면뭐합니까이미엎지러진물인걸님들스트레스받지말고즐거운마음으로삽시다이글에힘내시라괜찮아질겁니다그런위로의글도많이달렸지만여기저기에서너도나도자신의힘든일들을이야기하기시작했습니다저는40대초반인데파킨슨입니다저는40대후반에파킨슨이맞습니다저는40살인데중풍입니다내나이52인데혈압약12년째복용중이고우울증으로20년째고생합니다아직결혼도못했습니다한참일하고건강할40세의나이에파킨슨이오고중풍이오고혈압약을먹고우울증으로고생하고있다면살아갈용기를가지기가힘들것입니다의지가강한이는어떻게든극복해보려고노력하겠지만어떤이들은이렇게살아봐야뭐하겠냐며자포자기하는사람도있을것입니다그런데오늘말씀해보니까이런질병과는비교도안될정도로고통과고난이있고차라리죽는것이낫다고생각할정도로끔찍한상황속에있는사람의고백이나옵니다본문3장1절을보면여호와의분노의매로말미암아고난당한자는나로다라고되어있습니다이글이쓰여진시기는주전586년이후로유다와예루살렘성이바벨론에의해서완전히망한직후였습니다이스라엘백성들은멸망전에계속해서하나님앞에범죄했습니다하나님이없는것처럼안계신것처럼행동하며성적으로타락하고가난한자들을돕지않고하나님앞에예배하고경배하는것을하찮게여겼습니다그럴때마다하나님께서는선지자들을보내셔서끊임없이이스라엘백성들의죄를지적하시고회개하고돌아오라고하셨습니다특별히예레미야2장13절에보면이렇게나와있습니다내백성이두가지악을행하였나니곧그들이생수의근원되는나를버린것과스스로웅덩이를판것인데그것은그물을가두지못할터질웅덩이들이니라이스라엘백성이크게두가지죄를저질렀는데생수의근원되시는하나님을버린것과스스로물을가두지못할웅덩이를판것즉하나님외다른신들과다른나라들을바라보고의지했다는것입니다저들은하나님을온전히섬긴것이아니라우상을섬겼습니다또한나라가어려울때하나님께기도한것이아니라아수르혹은 애굽 등 여러 나라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으로만 알았지 내가 믿어야 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점점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또한 예레미야 4장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할 것이며 백성과 나라들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자신들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믿는 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필요할 때 찾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지 않고 우상의 위치에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그러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결코 보지 않습니다. 참고 인내하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듣지 않을 때는 사랑의 매라도 드십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가 자신의 길이 멸망의 길인 줄 모른 채 그렇게 계속 그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당시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를 쏟으십니다. 바벨론의 잔악한 군사들이 땅에 침입했고 예루살렘 성을 불태웠습니다. 살고 있는 터전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렸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예레미야는 울부짖으며 1절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예레미야 혼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다 백성 모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부터의 고백을 보면 더욱더 끔찍합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그 고통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삶에 어둠만 있고 고통만 있지 전혀 빛과 소망이 없습니다. 몸은 쇠하였고 뼈는 꺾였습니다. 꼭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말이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을 굽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통당할 때 고난에서 피할 길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모든 길을 막고 굽게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2011년에 개봉한 박해일 주연의 최종병기 활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당시 700만 명이 넘게 봤으니까 우리나라 성인 중에 한 5명 중에 1명 정도 본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 자유로운 시절, 시장에서 장사하고 가족끼리 오순도순 살며 누군가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 갑자기 청나라군이 쳐들어오죠. 쳐들어올 때 우리가 쳐들어올게, 우리가 이 집하고 저 집만 불태울게, 우리 처녀 몇 사람만 데리고 갈게,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자비로 집을 태우고 죽이고 사람들의 목을 밧줄로 잡아 당기면서 저항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밧줄로서 목과 손을 묶으면서 먼 청나라까지 걸어가게 합니다. 그 역사적 배경이 되는 것이 병자호란인데 당시 우리 조선 사람 50만 명이 청나라에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 영화보다 더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바빌론 군대에 의해 성읍과 집들이 다 불탔고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고 생존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갈 때 사람처럼 대하면서 끌려갔겠습니까? 개처럼 목에 밧줄이 묶여지고 손은 자유롭지 못한 채 끌려갔을 것입니다. 역대하 36장에 보면 갈대아 왕, 즉 바벨론 왕이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고 죽였으며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과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가져가고 모든 성벽들을 헐며 집들을 불사르고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의 상황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4장의 기록에 보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이전에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고 이전에 붉은 옷을 입던 자들이 거름더미에 앉았고 이전에는 얼굴이 밝던 이들이 얼굴이 숯보다 검고 가죽이 뼈들에 붙어 있고 너무나 배가 고파 자기의 자식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전쟁 후의 상황은 끔찍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나라도 없고 소망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저녁이 되어서 잠이 들면 어떠한 생각을 가질까요? 차라리 이 잠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잠에서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대로 하나님의 품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임이니다 라고 합니다. 2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상황 속에서는 아침마다 힘들다, 아침마다 괴롭다, 아침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침마다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걱정된다, 고민이 앞선다, 불행하다 라고 말할 것 같은데 눈을 씻고 봐도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합니다. 아침마다 기대가 되고 아침마다 새로운 아침 속에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예레미야 애가를 쓴 이의 마음의 상황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소망을 갖게 했을까요? 그 소망의 근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기에 아침마다 새롭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소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실이란 단어는 충실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인 아만에서 비롯된 명사인데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신실함을 의미하며 변함없음, 한결같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중고등학교 시절에 등록금을 고민하던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세 달에 한 번, 한 분기 한 1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한 분기 한 30만 원 정도 등록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면 어머니한테 그 고지서를 주기만 하면 끝났습니다. 그 등록금을 냈는지 언제 냈는지 영수증을 챙겼는지 어머니한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머니를 믿었습니다. 고지서를 주기만 하면 돈이 아무리 없어도 어머니가 어디서라도 돈을 얻어서라도 등록금을 내준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그것을 안 내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등록금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어머니를 믿었던 그 심정을 잘 표현한 것이 23절에 성실이란 단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성실하시기에 변함이 없으시기에 아침마다 새로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제의 괴로움이 현재의 괴로움이 나를 완전히 죽이지 못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실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우리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말과 비슷한 의미가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람들이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살 날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그런 청년에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아니 견디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살이 빠지고 이렇게 계속 일을 하다가는 며칠 안 가서 쓰러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젊은이에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니 조금만 견뎌라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내일은 소망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떨 때 이런 말을 사용합니까? 노년까지 살 것 같은 이에게, 오래 살 것 같은 이에게, 그래도 소망이 있는 이에게, 그래서 먼 훗날 지금과 같은 고생을 기억하며 웃을 것 같은 이에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성경의 기자는 바벨론에 의해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결코 지금 여기에서 죽지 않는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성실하시기 때문이다.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그들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우리 32절과 3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비록 지금 내 자신이 또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고 힘들지만 나라가 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생시키는 것이 깨닫게 하려는 것이지 고생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유다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믿음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해방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성전을 지으며 온전히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스라나 느헤미야 등의 지도자들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정확히 예언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칠성 실업의 대표로 계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장로로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데 어느 회에 회사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현장에 와보니 모든 것이 삽시간에 떠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장로가 주일에 교회에 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화제를 대충 수습하고 주일날 교회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배가 어찌 예배다울 수 있었겠습니까? 도무지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고 자꾸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만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도저히 뭐 집중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나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찬양이 자꾸 자신의 마음을 심란하게 했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이런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고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모든 일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찬양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완전하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화재가 나서 망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찬양을 찬양 인도자가 부르는 겁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그러면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며 신실하시다는 것이죠. 이분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격한 감정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찬양 인도자가 후렴 부분을 계속 반복하며 찬양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동일한 부분을 계속 부르던 순간 갑자기 이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이,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숫더머리가 되어버린 본인의 환경이나 여건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었고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섭리가 그 순간 갑자기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를 손을 들면서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하나님께 찬양 가운데 찬양을 드릴 때 주님을 만나고 설득되고 부복된 것입니다. 이 간증은 치스업 실업의 대표로 계셨던 주술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결국 그 화재건이 잘 처리가 되었고 지금은 그 장로님은 경기도 광주 진세골이라는 곳에서 가정사역을 주도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술 장로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알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시며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성도님들도 이런 확고한 신앙과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구를 담당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실까라는 생각으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안타까운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암투병 중에 계신 분,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몸에 회복이 더딘 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겨워하시는 분, 취업이 안 됨으로 인해서 답답해하시는 분. 목사로서 그분들의 아픔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사실 답답하여서 하소연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이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으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좀 낫고 치료되고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다시 전화를 합니다. 좀 괜찮으시냐고, 차도가 있으시냐고 이렇게 물으면 제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무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좀 아픕니다. 여전히 좀 힘듭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얘기도 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 기도하는 것은 결국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힘겨워하는 이에게 다시금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시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며 우리가 그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의 환경은 소망이 없고 나의 주변 사람들을 봐서는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심이 나를 아침마다 새롭게 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심이 나를 아침마다 새롭게 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2021년 답답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침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 대하여 성실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